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영의 사람 또는 육의 사람의 모습을 상고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은 성령에 계시는 전으로 살아야 할 우리 심령의 성전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육신은 영으로 이끌어 갈수 없음을 오늘 말씀은 경계로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거나,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는 가르침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고 이끌리지 않는다면 엄밀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없다는 귀중한 교훈을 생각하게 되면서, 과연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성패가 좌우되는 이 성령이 우리의 삶에 오시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순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신앙의 가르침 속에서 이 부분만큼 혼란이 많은 부분도 드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약속이나 가르침이 아닌 자신의 감정만으로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고, 사실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면서 성령의 임재로 착각하는 일들이 이 시대에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경계를 갖는 겁니다. 분명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귀중한 교훈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조차도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귀중한 진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분명 인격이시고 죄인을 감동시켜서 복음을 듣게 하시기는 하시지만 죄인과는 함께 거하실 수 없으신 분도 역시 성령이십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성령에 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대부분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 교훈들의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이후임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지 않으시면 자신이 뭐라고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육신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오시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반드시 계시도록 해야만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과제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나 특별한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보면 성막을 만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부사렐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사실을 보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민수기 24장 23장부터 나타나는 일입니다만은, 거기 보면 이방의 선지자 발람이 나옵니다. 민수기 24장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데 발람이라고 하는 그 이방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9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같이 예언을 합니다. 다른 사자들을 또 보냈습니다. 그들도 역시 같은 예언을 합니다. 세 번째 사자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울 자신이 쫓아가죠. 라마 나욧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는데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렇게 돼 있어요. 전혀 하나님의 일과는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의 임재는 어떤 역사냐 하니까 다윗을 사울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발현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까지 구약의 성령은 다만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임하였고 그 일이 완료되었을 때는 떠나셨던 일들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새 언약의 법속에서는 약속을 성취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심을 보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비로소 읽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신의 감정에 복받친 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사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들어보게 되는데 대단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완성된 후에 성령에 대한 성경의 가장 분명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선언은 말이죠. 침례를 통해서 즉 죄사함의 결과로 성령께서는 사죄받은 심령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도의 세례를 받으신 모습은 우리 모든 세례를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표상이셨습니다. 물론 예수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죄의 세례가 필요치 않았고 세례 요한은 세례 주는 것을 거절했지만 주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복음 3장 15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결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위에 내려오심을 나타내므로 세례로 죄 씻음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표상이 되었었습니다. 주님의 약속과 예언대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 중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의 약속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므로 죄는 물속에 장사 지내면서 죄의 씻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오순절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언하신 최초의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서 선언된 성령을 받는 가장 구체적이고 명료한 약속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들입니다. 세례는 믿음의 가장 사실적인 표현이고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베드로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뭘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요청, 세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고도 할 것이지만 이 누가복음의 약속은 대속의 십자가 이전의 약속이므로 구약의 사역을 위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의 오심을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석상인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에서 예수께서 가셔야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십시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약속과 비교해도 아직도 옛 언약 속에 주어진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13절이 이해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적어도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한 훨씬 후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바울이 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다고요. 이 말씀 뭡니까?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되묻는 말이 뭡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의 질문은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은 세례에 따라서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랍니까? 우리는 다만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키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어떤 부분들은 안수했다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은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비로소 안수했고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비슷한 사건을 하나 성경에서 이해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의 사건인데 바로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전도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도들은 아직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취급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도들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가를 확신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 받는 것을 보류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방인인 고넬료의 구원의 사건과 같이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은 빌립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어떤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류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안수만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아하, 사마리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가서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마치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의심을 갖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구원받은 백성 중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런 모든 전황의 사실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편협적으로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도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맥락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태도를 고치시려는 그러한 지극히 이성적인 시각을 부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10장에 여기까지 43절의 사건을 우리는 다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0장 1절에서부터 앞전의 사건까지의 정황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오해할 소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택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있은 후에 11장에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베드로가 올라갔을 때 사도들이 베드로를 힐난합니다. 네가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었으며 그들에게 어떻게 세례를 줬느냐? 그 베드로가 뭘 합니까?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택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했다. 그건 뭐냐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처음 내렸던 성령이 그에게도 임함을 우리가 봤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세례를 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고백은 분명히 그의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는 고백 때문에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고넬료의 가족에게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비로소 환상을 봤던 줄을 매려서 하늘에서 내린 그 보자기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해서 먹을 수 없다고 했던 그 짐승들이 잡아먹으라. 아닙니다. 나는 여태까지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타지 말라. 이 말씀이 회상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아직 아닙니다 이거죠. 그리고 그 환상을 보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왔을 때까지도 고넬료는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뜻인가 고심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내리심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을 필요 없잖아요. 성령 받았으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줌을 그 말이요 하고 세례를 준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성령 받음의 가장 분명하고 구체적인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죄인들에게 감동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에게 와서 계실 수 없습니다. 왜요? 거룩한 성령은 죄인과 함께 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에 죄를 씻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고라야 그 사람 속에 성령은 거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고 하면서 결국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받게 했지만 이 믿음에는 세례를 받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례를 포함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답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를 얘기합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저와 함께 와서 거처를 같이 하리라. 이게 뭡니까? 성령의 임재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인류를 위한 제사장적인 기도를 들으시는 가운데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장차 성령으로 오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실 것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본문 구절을 보니까 만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비록 육신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영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결국 육신과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육신을 다스리느냐에 따라 육신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육신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건 아무리 성령을 외쳐도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모습으로 살지만은 하나님의 의지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판가름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말씀입니다. 9절 하반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했는데 1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는 신비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11절에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라고 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의 마지막 부분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야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인의 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분명하고 중요한 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약속입니다. 결국 죄의 사람이 영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야 함을 배우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가장 구체적인 그런 성령의 사람의 묘사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육신 속에 살면서도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음으로써 성령의 사람으로 사신다고 하면 그것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첫째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12절에서 13절의 내용인데요.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8장 첫 부분에서도 이러한 신앙적인 논리를 생각했었던 것으로 압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사람은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특히 여기에 빚진 자로 돼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빚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오페이레테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번역된 죄와 꽃 같은 단어입니다. 아직도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산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육신의 소욕을 이길 것이기 때문에 몸의 행실, 즉 죄의 욕구를 이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영원히 살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부하기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육신을 제어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의지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지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래야만이 그 성령의 사람만이 육신을 성령에 지배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 두 번째 부분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걸 마지막 부분에 얘기한다고 14절에 17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두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잘못된 게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치신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즉 성령의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적어도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고통과 환란이 두려움의 대상이 안 됩니다. 결국 성령의 사람은 담대함을 갖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가까이 대야 합니다. 절대로 남인 사람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친자식만이 아빠 이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가까이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만이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지 않는 육의 사람은 어떻게 말해도 그 사람은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겠냐에 대한 시금석인데 마지막 부분인데 고난도 기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믿음으로 오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것도 소극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듣습니까? 고난을 당합니까? 손해를 봅니까? 그걸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은 그 안에 분명히 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왜 믿는다고 하는데 나에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가? 이런 부정적으로 고난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성령의 사람인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채찍에 맞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에 감격하면서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서 떠났다. 그런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같은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바로 다음 절에도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18절입니다.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 고난받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가장 구체적인 검증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는 고난을 기쁘게 감당한다는 것. 우리 육신적으로는 절대로 고난받는 것이 즐거움이 아닙니다. 형통하고 잘 가는 것이 즐거움이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통과 괴로움을 즐거워하고 감격한다는 것. 나 같은 죄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아닌 육신의 사람으로는 절대로 믿음으로 인해 오는 고난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성령의 자녀는 주님 때문에 오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소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의 시금석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오는 욕과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령에 충만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